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 뭐 친구나 가족에게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편이십니까? 살면서 경험하는 즐거운 일들 혹은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나 그 일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는 편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어려움들이나 혹은 즐거움들에 대해서 자기의 힘든 감정들에 대해서도 쉽게 잘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렇게 여성분들은 뭐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주변 친구들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잘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제 주변에 이제 제 친구들도 보면 남자 아이들이 잘 이야기를 그런 것들을 꺼려하고 어색해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저는요, 제 이야기를 굉장히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제 삶에 있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건 중심의 사람이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굵직굵직한 사건 외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을 못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제 감정에 대해서도 되게 둔해서 뭐가 힘든 일이 있었는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혹은 기쁜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거의 잊어버리고 별로 그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래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친구들에게 제 일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을 나누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아 이게 좀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햇수로 결혼한 지 한 13년 정도 됐는데요. 결혼 초창기에 그 둘 다 이제 아내랑 저랑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전에는 둘 다 학교 갔다가 저녁에 만나면 아내가 이제 꼭 묻습니다. 무슨 일,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냐고. 그러면 이렇게 좀 아내는 자세히 제가 이야기해 주길 원했는데 아, 진짜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큼직큼직한 일들,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 자세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말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발단, 전개, 절정, 막 그때의 감정까지 막 살아나서 생생하게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화났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화를 내고 있어요. 감정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내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저는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오해들이 좀 생겨나더라고요. 사실 아내가 저에게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 무슨 저를 감시하고 이 사람이 뭘 잘하고 다니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제 감정은 어땠는지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것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약간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때부터 조금씩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 아내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내가 진짜 얼마나 억울했는지 때로는 이렇게 막 심한 감정을 섞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내가 반응이 되게 좋아요. 약간 방청객 본능이 있어가지고 호응을 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할 때 공감받는 느낌도 있고 위로받는 느낌도 있어서 지금은 진짜 이렇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혹은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서 집에 가면 묻지 않아도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웠고 이렇게 힘들었다, 굉장히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관계도 훨씬 깊어졌고 이해받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저를 공감해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제가 지금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힘든 것과 억울했던 심정까지도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에게는 지금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지금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나를 좀 잊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한 자신의 감정, 자기의 상한 심정까지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나는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한나는 울면서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가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특별히 당시 사회에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것이 합당한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했고, 여성의 첫 번째 임무로서 남편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는 것을 당연한 여성의 의무로서 성격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주지 못했을 경우에 합법적으로 이혼당하기도 했고요. 혹은 대를 이어줄 자식을 낳기 위해 두 번째 부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이 사무엘상 1장 전반부를 보시면 실제로 이 한나의 남편 이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는 이 둘째 부인을 통해서 이미 여러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 한나가 이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버림받거나 그가 이렇게 무시당했냐? 그렇게 따진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아이를 낳아준 분인나보다 자녀가 없는, 자녀를 낳아줄 수 없었던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냥 말로만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선물을 줄 때도 오히려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두 배의 선물을 주었고, 한나가 자기가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하자 오늘 성경 8절을 보면 내가 그대에게 열 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는 닭살스러운 멘트를 던지고도 있습니다. 한나에게 비록 자녀가 없었지만 여전히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부인인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낳아준 자기보다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자 그것 때문에 이 한나를 틈만 나면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정말로 큰 괴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멈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한나가 불쌍합니까? 아니면 분인나가 더 불쌍합니까? 저는 솔직히 분인나가 더 불쌍한 것 같습니다. 한나는 자식은 낳아주지 못했지만 그 자식이 없다는 그 한 가지를 빼고는 오히려 남편의 사랑도 더 많이 받고 있었고요.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만약 한나에게 아이까지 생긴다면 정말 분인나는 뭐가 됩니까?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 불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한나의 지금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그냥 그저 개인적인 어려움일 뿐이지 무슨 대의 명분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를 여럿 놔주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이 분인나의 입장에서 보면 한나는 참 배부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분인나가 한나보다 10배는 더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분인나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개인적인 기도일지라도 아무리 배부른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나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에 앞서서 때로는 너무 많이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건 좀 내가 하나님께 가져가기 좀 그렇지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할 수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야, 너희가 객관적으로 이것보다는 좀 큰,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과 필요는 개인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절실한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배부른 소리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5년, 10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장 상사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다라는 기도는 배부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연애도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오랜 기간 혼자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남편이 너무 바빠서 같이 시간을 못 보내줘요라는 기도는 배부른 소리일 수 있습니다. 진짜 전방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군인에게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분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라는 그 이 공익의 기도는 짜증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객관적으로 힘든 문제만 가지고 오라고, 너희가 이만큼 이상되는 문제만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한테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뭐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개인적인 필요, 개인적인 것들 그런 걸 기도하는 것은 그저 어린 신앙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 문제들은 제쳐두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만을 구하는 것은 때로 그런 뭔가 좋아 보이는 기도 제목에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멋진 기도 가운데 어색한 하나님과의 관계, 아직은 잘 모르겠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멋진 기도로 덮어둘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 있습니다. 10살, 8살, 6살 이렇게 세 아이가 있는데요. 만약 이 아이들이 지금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아버님,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아버님에게 선물을 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건강과 어머님의 건강을 위하여서 저희는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선물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안 사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이야기가 결코 반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틈만 나면 뭘 사달라고 합니다. 뭐 포켓몬 카드 사달라, 뭐 게임 사달라. 물론 이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도 아빠 차 사주세요, 집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이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정말로 이렇게 공급해주고 아이들이 부모 그런 걸 통하여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런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자라났을 때 이 아이들이 20년, 30년 관계가 깊어지고 성장하였을 때 그때는 지금과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깊어지는 단계 없이 그저 아이들이 지금 갑자기 나와서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의 건강만이 저희의 최우선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두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 크고 대단하고 가치 있고 위대한 것만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한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도대체 그럼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또한 그 문제로 인한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 때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었냐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솔직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냐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그저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니라 제 감정과 제가 경험했던 그런 마음의 상태들을 이야기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제가 그런 훈련을 하면서부터 제 기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예전에는 기도할 때 되게 사건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게,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저 사건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좀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날 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나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한 나의 상한 감정과 나의 상태와 나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면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통했다라고 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그저 사건만을 하나님께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한 자신의 억울한 심경과 답답한 심정과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저 무슨 사장님에게 결제받듯이 그저 문제들만을 들고 나가서 이야기하고 끝내지는 않으십니까?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고 그 문제만을 던져놓고 끝내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의 해결사로서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공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에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 문제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인하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의 심경을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살펴볼 것은 기도하는 태도,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목격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봤을 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엘리 제사장이 성전을 지키고 앉아있는데 웬 여자가 오래도록 앉아서 막 흐느껴 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그 모습이 꼭 아 이거 뭐야 또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대낮부터 이게 무슨 술주정하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술 좀 끊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꼭 술 취한 사람이 주정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나의 모습은 그곳에 기도를 하려고 온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 취한 모습으로 오해하고 엘리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혼낼 정도로 유독 이상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유독 튀는 모습으로 한나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한나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내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 전혀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을 만큼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겉모습이 어떤지에 대한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꼭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한나가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태도와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돌아보면 때론 이 한나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뭐 금요 영성이나 새벽 기도에서 통성 기도할 때 사실 기도하다 보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옆 사람이 내 기도 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줄이곤 합니다. 이게 무슨 방언도 아닌데 갑자기 방언처럼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 팀 모임이나 이 모임 이런 조모임 같은 데서 기도하다 보면 느끼셨을 거예요. 갑자기 다 같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가 사그라듭니다. 분명 내 기도는 끝나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기도가 줄어든다 싶으면 모두가 동시에 눈치 게임을 하듯이 기도를 확 줄여버립니다. 내 기도 들으면 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다가 뭔가 내가 진짜 금요영성이라 이럴 때도 막 손 들고 기도하고 싶고 혹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아, 괜히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하면 좀 옆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 전혀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눈 감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신경 쓰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 시선에, 그들의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갑자기 한나처럼 아 이제 하나님만 내가 신경 써야지라고 해서 그것이 한순간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할 때 그래 나도 이제 한나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리고서 눈을 감는 순간 아 난 왜 집중이 되지 않을까? 아 뭐가 문제일까? 왜 난 집중할 수 없을까? 오히려 그런 잡생각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내가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나만의 그런 방법들을 발견하고 연습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설교할 때도 가만히 서서 못하고요. 계속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행동 지능이 높은 사람이어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산책하거나 걸어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거나 그럴 때는 걸어다니면서 하지 않습니다. 너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럴 때는 방 안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럴 때도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있으면 오히려 집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라도 이렇게 찬양을 듣거나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찬양도 우리말 가사 있는 찬양을 듣다 보면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또 그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음악이나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다른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오히려 집회나 함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하다면 그런 자리를 찾아가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이 체스터 마이클과 마리 노르시라는 분이 적은 이 기질에 따른 기도와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참 독특한 책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MBTI라는 성격 검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이게 이 성격을 한 16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리한 것인데요. 이 책에서는요, 이런 성격 유형에 따라서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들을 쓰면 좋다라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MBTI에서 나눈 그 성격 유형 중에 NF 유형,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은요, 기도할 때 좀 상상하거나 마음으로 좀 그려보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면 좋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ENFP라서 이 유형인데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말씀 같은 것을 읽을 때 그냥 그 기도할 때 말씀을 이용할 때 그 말씀에 자기 이름을 대입하고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해보면 기도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할 때 이런 말씀 가운데 자기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보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선민아 다 내게로 나와라. 내게 너를 쉬게 하겠다. 저도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훨씬 묵상이 잘 되고 기도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NT 타입, 과학적인 사고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막 이름을 넣고 이렇게 묵상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이런 질문을 좀 던져가면서 기도하는 게 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영역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좀 더 분석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히려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직관형, 이 N계열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감각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 SP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이야기할 때 낚시, 하이킹, 수영 등 그런 야외 활동들을 하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묵상할 때 훨씬 더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됐거든요. 뭐 하이킹이나 낚시나 그런데 야 도대체 수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에게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책이긴 한데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친밀을 가져가는 그 과정으로서 그 시간을 활용해 보십시오. 꼭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정말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 노력까지도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역시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것은 참 신기하게도 기도하는 자신에게 와서 술 좀 끊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상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한나가 그저 예의상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의 말을 한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한나의 얼굴에서 그의 낯에서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사건입니다. 엘리는 정말로 무능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엘리가 제사장이던 시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이던 시절에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질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만 봐도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에게 찾아와서 술 좀 끊으라고 엉뚱한 소리 하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고 돌아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엘리를 통하여서도 한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엘리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울부짖는 딸의 그 기도 소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 볼 일 없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나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만약 그 자리에 엘리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반드시 한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한나는 지금 그 별 볼 일 없는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고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확신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분명 한나가 보기에도 이 엘리 제사장은 정말 이상하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무능한 엘리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확신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없으나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볼품없는지 그것은 한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이 엘리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말씀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분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고 있는 한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혹은 그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말씀하실 것을 확신하는 한나가 오히려 그 엘리를 통해서 서로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적이나 큰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날마다 만나를 주셨던 그 크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조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 응답하신다라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한나는 보잘것없는 선지자의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설교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의 주변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수많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한나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 문제만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감정과 심정과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 혹 정말 신경 쓰신다면 자리를 옮기셔서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낯빛 가운데 근심이 사라진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게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